대체로 옛 성인들이 예약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거나 인의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고자 할 때는 괴력난신, 즉 괴이한 힘이나 너절한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왕이 되리라는 상서로운 명을 받든지 예언서를 받든지 반드시 남과는 다른 것이 나타난 다음 큰 변화를 타고 큰 틀을 잡아 나라를 일으킨다. 삼국유사 원본 서문의 첫 대문입니다. 여루를 배웠으니 첫 대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음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자, 선생님. 삼국유사 서문의 첫 대목을 말씀해 주셨죠?
한번 읽어봤죠.
네. 네. 왜 읽어보신 건가요?
2주 동안 배웠으니.
네.
그래도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것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자, 기이한 건국신화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건국신화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삼국유사를 딱 펼쳐서 우리 품 안에 딱 안고 지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 때부터 치면은 우리가 5,000년이 됐고요.
네.
삼국 시대부터 따지게 되면 2,000년 정도 됐대요.
네.
아유,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시죠?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번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또 스마트폰 반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으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공연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매주 공연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 쇼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삼국유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에릭 크래튼입니다. Change the World.
1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삼국유사 속으로 여행을 떠난 지 장장 열흘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삼국유사 하면 뭐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제대로 읽어보니까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았고요. 또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죠.
예.
네. 이에이치카 역사가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와 신화, 역사와 이야기, 역사와 문학.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 무궁무진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을 오늘도 모셔야 됩니다. 삼국유사 읽기 대장정의 출발선에서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우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고은기 교수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좋으시겠어요. 네. 예. 자, 저희가 오늘 저 교수님 모셔놓고 이제 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텐데, 아, 여기서, 자, 여러분들 퀴즈를 먼저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수로왕이 세운 가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만 일부 내용이 요약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락국기, 2번 가야국기.
이거 어렵네.
같은데?
어려워요.
저는 오답을 택할 것 같은데. 자, 삼국유사에만 일부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로왕이 세운 가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1번 가락국기. 2번 가야국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두 분께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공기 선생님과 함께 상류사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여정 통해서 늘 저는 그 보따리를 위해 등에 지고 떠나시는 이런 선사를 늘 그림 속에 그려봤는데
예.
지조는 아주 높으셨고 국사까지 되셨지만 늘 그렇게 표표히 떠나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외진 산길, 후미진 골목길로 다치시는 모습이 자주 상상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상류사를 보면서 이런 스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대학원 학생 때 이제 상류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요. 뭔가 좀 다른 연구자들하고는 달리 저만의 또 길을 하나 잡아야 되니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잡았던 것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의 지금 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걸음 속에서 나온 책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는 자료 가지고 버무린 책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의 발걸음이 직접 찍혔단 말씀이죠.
네.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 이야기 중에 그 현장이 지금까지도 거의 다 있지요. 물론 변하긴 했겠지만은요.
네.
변하면 변한 대로 무엇이 변했을까? 안 변했으면은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혹시 그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 그런 그 조사를 한 3년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요즘은 저도 이제 자동차가 생겨서 한번 다녀오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학생 때야 이제 버스 타고 가서.
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산골 마을 들어갈 때 막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낯선 타지 사람을 재워놔 줄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버스, 그 밤버스를 타고 들어갈 때.
네.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나중엔 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왜요?
근데 아, 그래요. 이 가서 낯선 사람이라고 내쫓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그나마 저는 버스라도 타고 가죠.
예.
뭐 이런 스님 당대에는 다 걸어 다니셨을 그렇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발걸음이 찍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네.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 지금 현대에서는 아이고 낯선 사람 받아줄까? 이런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은요. 좀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낭독으로 들어볼까 해요.
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렇게 웃음과 눈물이 섞인 이야기 중에서 하나 읽어볼 건데 삼국유사 감통편에 나오는 얼어 죽을 뻔한 여자를 구한 정수수님 이야기를 우리 북내레이더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애장왕 때 정수스님은 황룡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눈이 많이 쌓이고 날도 저문 어느 겨울날 정수가 천엄사 문 밖을 지나는데 한 여자 거지가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추위로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정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하여 다가가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여자는 정수의 따뜻한 체온 덕에 정신을 차리고 겨우 깨어났다. 여자가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자신은 벌거벗은 채로 절로 달려와서 거적풀을 덮고 밤을 세웠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궁정뜰로 외치는 소리가 났다.
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임금의 스승에 봉하여라.
왕이 이 소리에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신이 이런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예의를 갖추어 정수를 대궐로 맞아들인 뒤 그를 국사로 봉하였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따뜻한 이야기여야 해요. 또 따뜻한 얘기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는 상상을 하면 조금 웃겨요.
아니 그 디테일을 상상하면
그러니까요. 스님이신데 벌거벗고 예. 네. 예 물론 이유가 있어서 벌거를 벗으신 거긴 하지만 예. 벌거벗고 막 그 절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근데
거적을 덮어쓰고
네. 그때가 저물 무렵이었으니까 망정이지 한 대낮이었으면 더 난리 났었을
교수님은
거예요.
교수님은 더 하시네요. 저희보다.
더군다나 그 황룡사가 경주 한 복판에 있는 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네. 요즘으로 치면 서울 사대문 아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람 많은 데를 만약에 벌거벗은 스님이 뛰었다고 한다면 큰일 났죠.
아유, 상상력으로 치면은 네. 고은기 교수님이 한치 위이십니다. 네. 네. 지금 황룡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 구본영 선생님은 황룡사 다녀와 보신 적 있어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터만 있으니까.
진짜?
그러면 근데 엄청나게 큽니다.
커요.
아, 그때 당시에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예. 아,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물론 교수님도 다녀오셨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더 의의가 있어요.
아.
정수라는 스님이 이때 당시에 황룡사의 승려가 약 한 700명쯤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네.
그 넓이로 보나 네. 또 역할로 보나. 그러니까 황룡사가 당시에 신라 대표절이거든요.
아.
가장 경주 한복판에 또 자리 잡고 있고 한 7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정수라는 승려는 그 700명 중에 이름 없는 한 승려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뭐 황룡사의 대표 주지라거나
네.
또 당대 뭐 주목받는 스타였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
네.
뭐랄까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쇼로도 이런 행동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분은 돌아가면 입을 여볼 옷 한 벌도 없는
네.
말단 승려예요.
그래서 네. 거적대 그 풀 네. 거기다가 들키면 또 쫓겨나.
그렇죠. 예. 네. 그 말단 승려가 돌아가면 자기 입을 옷 한 벌도 없는데 그 추운 겨울 저녁 무렵에
네.
그 자기 옷을 다 벗어놓고 갔단 네.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수라고 하는 스님이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 뒤편에 보면 이제 임금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국사를 시켰다. 이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
이미 감동은 그 앞에서 다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정말로 이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
아, 그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이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었다. 그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일연 스님이 그곳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요. 정수 스님의 이 따뜻한 얘기 들으니까 감통편에 나오는 또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백운철님
네.
낭독 부탁드립니다.
네.
효소왕이 당나라 황실의 복을 빌기 위해 망덕사를 세우고 직접 낙성회에 참가하여 공양을 드리는데 몹시 초라한 행색을 한 스님 한 분이 오더니 뜰에 서서라도 제에 참석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가장 끝자리에 앉게 하였다. 제가 모두 끝난 뒤 왕은 업신 여기는 듯한 말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는가? 비파함에 삽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국왕이 몸소 불공하는 제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게.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배하께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석가모니의 진신을 공양했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는 말을 마친 후 몸을 솟구쳐 하늘로 올라가더니 남쪽을 향하여 갔다. 왕은 너무 부끄러워 동쪽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가 간 곳을 향해 절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를 찾았으나 그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남산 삼성곡 혹은 대적 천원이라고 하는 돌 위에 그가 지녔던 지팡이와 바리떼만이 놓여 있었다. 신하가 돌아와 이런 사실을 알으니 왕은 스님이 살았다고 한 비파암 밑에 석가사를 스님의 자취가 없어진 곳에는 불무사를 세우고 지팡이와 바리떼를 각각 두 절에 나누어 소중히 모셔두게 했다. 두 절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나 지팡이와 바리떼는 없어졌다. 지론 제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삼장법사가 일왕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고자 그곳을 방문하였는데 옷이 누추한 것을 본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법사는 여러 번 들어가려 했지만 문지기는 그럴 때마다 옷이 추하다며 거절하였다. 법사는 결국 좋은 옷을 빌려 입고서야 겨우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리에 앉으니 여러 가지 맛난 음식이 차려져 나왔다. 삼장은 음식을 옷에게 먹였다. 자신은 먹지 않고 옷에게만 음식을 먹이는 괴이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다. 어째서 옷에다 음식을 주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주례한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안 들여 보내주더니 잘 차려입고 오니 들어오게 합디다. 그러니 다 이 옷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옷 때문에 이 좋은 음식을 얻었으니 마땅히 옷에게 음식을 주어야지요. 효소왕이 부처님의 진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 같은 사례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네요.
네,
그죠?
딱이네요. 아,
네. 딱이죠?
네. 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글쎄 네.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예. 네. 저봐, 날 우습게 보잖아. 내 모습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진신석가, 진신석가가 어떤 부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나 네. 또 관음보살 같은 보살들은 그 가끔 이렇게 직접 나타난대요.
네.
사람의 몸을 하고
네.
여성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어린아이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진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예.
앞서 지금 효소왕 얘기 때 이제 그 한 스님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인데 이 이야기 주인공이 효소왕인데요. 이 효소왕은 김춘추의 증손자예요. 직계 증손자.
네.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인데 이때가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가장 극성기였을 때였어요. 번성기.
아, 예.
극성 부린 게 아니고요. 번성한 때였는데 그러니까 번성한 나라의 왕이고
네.
또 그럴듯한 절 하나 지어가지고 스님들 모셔다가 이 식사도 대접하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해져 있었는지. 근데 거기에 웬 낡은 옷을 입은 추리한 스님 한 분이 오니까 밥은 먹이되 가거든 임금이 진짜 준 밥 먹었다 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뒤에다 이제 더 붙여서 이런 그 비슷한 사례들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깨우치
네.
성류사에 읽는 재미가 이제 이런 데 있다.
네. 조금 우리 이제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그 밤차로도 가고
네.
잘 때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네.
그 중에서 야,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장면과 장소 중에서
예.
야 여기가 진짜 나를 감동시킨다 이런 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 군데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은
네.
운문사라는
네. 절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만
그렇지.
계시는
네.
그런 절이 돼 있는데. 일연 스님이 71살 때부터 75살 때까지 5년간 그 절에서 머물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절 주변에 있는 설화들이 또 삼국유사 안에 많이 이제 실려 있어서 여러 번 그 길을 갔지요.
네.
갔는데 특히 그 운문사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한 300분 되는 그 학인 스님들이 새벽 예부를 드리는
네.
그 의례를 매일 하는데 네. 아주 장관이에요.
아.
그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비구니 스님들만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절 안에서 재워달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불편하죠.
뭐 꼭 부탁하면 안 들어준 건 아닌데
네.
괜히 곤란하게 하긴 싫어서 그 절 앞에 이제 그 여관에
네.
들어서
네.
기다렸다가 새벽 3시면 시작하거든요.
네.
한 새벽 2시쯤 일어나서 그 절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소나무 숲이에요.
그렇죠. 소나무 숲.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던 때가 보름달이 또 있었어요. 그 소나무 숲 길을 걸어가는데 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네. 그 소나무 숲 군데군데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막 네, 네. 해서 내려와요. 아 정말로 좋았어요. 아,
비구니 소리가 더 좋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격이 있으시네요, 지금 교수님은.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우리 저 고은기 교수님께서 청도에 있는 온문사를 가시면서 그 열목이죠, 거기가. 예? 그 열목을 회상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예요. 교수님 네. 좋으시죠?
예.
네. 한영애입니다. 여울목.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역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일연의 상공유사 마지막 날입니다. 상공유사 지금 낭독 들어보셨겠지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고 우리 속의 이야기고 그리고 1000년 전까지는 지금 안 됐고 한 7,80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과 의식과 이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 나와 계신데 삼국유사 속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중에서 우리 시대 꼭 필요한 리더 한 사람만
네.
좀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떤 분?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권씩 삼국유사의 어떤 소재 또는 어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책 한 권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네.
금년에는 마침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럴 때면은 출판사 사장님들은 아주 한숨을 쉬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책 잘 안 팔리는데 이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 책을 내는 사장에게 자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다. 올해는 그러면 선거 얘기를 가지고 책을 내자. 삼국유사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제가 신화 리더십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네.
우리 삼국유사의 건국신화가 11개가 실려 있어요.
네.
그 11개 건국신화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고 또 그런 그 각각의 모델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요. 9개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가야국을 세운 오늘 퀴즈가 가야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김수로 왕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뭐뭐뭐 그 말씀드리면 네. 답이 되니까.
아유 센스도 만점이세요. 예.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면 답 틀릴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김수로 왕의 그런 네. 눈높이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김수로 왕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과 정말 눈높이를 잘 맞췄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리더십을 제가 눈높이 리더십이라고 명명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수로가 어떤 인물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왕이 된 김수로 왕, 그의 진가가 발휘된 거는 바로 왕위에 오른 그 다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과연 그는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야의 영토는 동쪽은 황산강, 서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수로왕은 임시로 궁을 만들어 들어가 살았는데 질박하고 검소하게 살기를 좋아해 띠 이형의 끝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석자밖에 되지 않았다. 2년 계묘년 봄 정월에 왕이 이렇게 말했다.
짐이
서울을 정하려 한다. 왕은 임시로 지은 궁궐 남쪽의 새논들로 나아갔다. 사방의 산악들을 바라보다가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땅은 마치 협소해서 역귀 입 같지만 지세가 빼어나고 특이해 16 나한이 살만한 곳이다. 더욱이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셋에서 일곱을 이루었으니 칠성이 살 곳으로 여기가 가장 알맞다. 땅을 개척해서 강토를 정하면 마침내 훌륭해질 것이야. 둘레가 1500보나 되는 나성, 궁궐, 전각, 그리고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고 및 창고를 세울 터를 정한 뒤에 궁으로 돌아왔다. 널리 나라 안에 장정과 인부 그리고 기술자들을 징발해 그달 20날에 금양에서 시작해 3월 10일에 이르러 큰 공사를 마쳤다. 궁궐과 청사들은 농사가 한가한 틈을 기다렸다 지었는데 그해 10월에 시작해 갑진년 2월에 이르러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해서 그 교화가 엄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위엄이 있고 정치가 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게 되었다. 더구나 왕후와 함께 거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 땅이 있고 해에 달이 있으며 양에 음이 있는 것과 같아서 그 공로는 마치 도산시가 하나라를 돕고 당원이 교시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 그 해에 왕후는 곰을 얻는 꿈을 꾸고서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영제 중평 6년 기사 3월 1일에 왕후가 붕했는데 나이는 157세였다. 나라 사람들이 마치 땅이 꺼진 것처럼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왕후가 백성들을 아들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못해 그가 처음 올 때 닷줄을 내리고 건너오던 나루 동네를 주포촌이라고 하고 비단 바지를 벗었던 높은 언덕을 능현이라 했으며 붉은 깃발이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이라고 했다. 잉신 천부경 신보와 종정감 조광 등은 이 나라에 온 지 30년 동안 각기 두 딸을 낳았는데 그들 부부는 1, 2년이 지나 모두 죽었다. 그 나머지 종들은 이 나라에 온 지 7, 8년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오직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아는 채 모두 고향 땅으로 머리를 두고 죽었다. 그들이 머물던 빈 관은 텅 비고 아무도 없게 되었다. 왕후가 죽자 왕은 늘 외로운 베개에 의지하여 슬피 탄식하다가 10년이 지난 헌제 이반 4년 김효 3월 23일에 붕했다. 나이는 158세였다. 나라 안 사람들의 마치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비통해했는데 왕후가 붕했을 때보다 더했다. 곧 대궐 동북쪽 평지에 빈궁을 세웠는데 높이가 한 길이고 둘레가 300보였다. 여기에 장사 지내고 순흥 왕묘라고 했다. 그 아들 거등왕으로부터 구대손 구형왕에 이르기까지 이 사당에 배향했으며 해마다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이면 풍성하고도 깨끗한 재물을 차려 제사 지냈는데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
자, 김수로 왕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네. 아까 그 고은기 선생님 눈높이 리더십 그랬는데 간단하게 도대체 김수로 왕의 눈높이 리더십 핵심이 뭘까요?
지금 들으신 부분 중에 이제 전반부가 왕위에 처음 올라가지고 궁궐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핵심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임시로 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서는 자리의 높이가 석자밖에 되지 않았다. 그 석자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임금이지만 어떤 권위가 아니고 백성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궁궐을 짓는데
네.
백성들이 사는 집을 부수고서 거기다 지은 게 아니고 새논들에다가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에요. 아, 거기에다 예. 가서 궁궐을 네. 지었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전부 농한기 때 지었어요. 아. 건물을 짓다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예. 이제 농번기가 돌아왔어요. 농사 지어야 할 때가. 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 농사 지어라. 그리고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다시 농한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소집. 네. 그래서 지난번 짓다만 것을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지쳐 백성들의 시간을 뺏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김수로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 철학. 그건 결국은 내 입장이 아니고 백성들의 입장, 백성들의 눈높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죠.
결국 모든 걸 백성의 그렇죠. 시선에서 예. 배려하고 네. 되어 있네요.
그런
네,
눈높이가 네. 맞춰진다는 것이 결국 소통이라고 봅니다.
야, 자 여기서 퀴즈 다시 한 아까 한 번밖에 안 내드렸나? 예, 퀴즈를 다시 한번 좀 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수로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왕이 세운 가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사실 현재 이 책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삼국유사에만 일부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가락국기, 2번 가야국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50원은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국유사를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것만은 깊은 여운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교수님?
삼국유사 한 140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합니다. 어느 하나 없이. 네. 근데 꼭 이렇게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저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지난 그 8일 동안 낭독되는 동안에 한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타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타지 설화인데요. 네. 이 거타지라는 사람이 활을 잘 쏘는 무사였어요. 근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사신을 갈 때에 50명의 무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호위병으로 데려갔거든요. 네. 거타지도 그 50명 중에 한 사람에 뽑혀가지고 중국을 가는데 네. 서해 바다를 건너갈 때 도중 섬에서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섬의 신이 이 그 사신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네 50명 무사 중에 한 명만 남겨주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풍랑을 잠재워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거타지가 거기 걸려들었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섬에 남았죠.
잠깐만 교수님. 예. 그 설화 지금 낭독해 주실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교수님, 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지 말고,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면 멋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네. 낭독하시는 거. 자, 거타지의 설화, 우리 고은기 교수님이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거타지는 홀로 섬에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연못에서 솟아나왔다. 나는 서해의 신이요. 매일 삼이승 하나가 해뜨는 시각에 하늘에서 내려와 다란이를 암송하며 이 연못을 세 바퀴 도는데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요. 그러면 삼이승이 우리 자손을 잡아 간장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부와 딸 하나뿐이요. 내일 아침 반드시 또 올 터이니 그대가 쏴주시기 바라오. 활 쏘는 일은 내가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지요. 거타지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인사를 하면서 사라졌다. 거타지는 숨어 엎드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가 떠오르자 삼이승이 과연 오는데 이전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려고 하였다. 그때 거타지가 정확히 활을 쏘자 삼인승은 곧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자 노인이 나와 감사하며 말했다. 그대의 은혜를 받아 내가 목숨을 부지하였으니 내 딸로 아내를 삼기 바라오. 대가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거라면 바라는 바에 옳시다. 노인은 자기 딸을 꽃까지 하나로 변하게 만들어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두 마리 용에게 겉아지를 모시고 사신들이 탄 배까지 가도록 하였다. 게다가 그 배를 호위하며 당나라 국경에 이르자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배가 두 마리 용의 지킴을 받으며 오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을 갖추어 위에 보고하니 황제가 신라의 사신들은 반드시 비상한 사람들일 것이야 하고 여러 신하들의 윗자리에 앉혀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과 비단으로 후하게 상을 주어 보냈다. 귀국한 다음 겉아지는 꽃나무를 꺼내 여자로 변하게 하고 함께 살았다.
아, 우리 고은기 교수님의 이 낭독은 어쩜 이렇게 홀딱 반하게 만들지. 시간이 됐어요. 예. 교수님. 이 겉아지의 설화를 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겉아지 설화에서도 또 그 여자를 이렇게 예. 예, 또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 전체 다 설명하려면 뭐 아무래도 시간이.
예.
근데 딱 핵심,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 그 가슴에 품고
좋아하시는지.
그건 역시, 용왕이 자기 네. 딸을.
네네.
꽃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네. 품속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리고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고려 자기 땅으로 아 신라 자기 땅으로 네. 돌아간 다음에 네. 그 품속에서 꽃나무를 꺼내가지고 여자로 변하게 하고 함께 살았대요.
네,
아 저는 이 대목이 이건 어떤 소설의 그 서사보다도 훨씬 신비스럽고 재밌고 그래요.
시죠, 그렇죠? 아니 네.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인이시기 때문에. 여인을 내 품에 안고, 이게 꽃까지인 거야. 어우, 예. 너무 예쁘다. 말 자체도 예쁘고. 지금 사실, 우리 고은기 교수님 보내기가 너무 싫은데요.
그래도 보내야지.
질투하고 계시는 거죠.
자꾸 그 꽃까지.
주호영 선생님 질투하세요?
질투하지.
아, 근데.
네.
아, 그 저도 이게 이제 좀 이제 냉정해지고
네.
냉정해진 다음에 아마 좀 질문을 좀 하나 이렇게 드리면 사실은 좀 시시한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그 김부식이 지금 이제 삼국사기
네.
이 속에 이 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는 그 김수로 왕을 이제 그 많은 11개의 리더십 중에서
네.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이제 그 눈높이
예.
그걸 뽑았는데 예.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국만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김부식은 책 제목대로
네.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아.
신라 백제 고구려
네, 네.
나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정했고요.
네.
그럼 왜 하필 삼국인가? 가야도 넣어서 사국해도 될
그렇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김부식 나름의 자기 역사가적 관점에서
네.
가야는 이른바 고대 왕권 국가로서의 격이나 틀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뛰기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러나 아쉽죠. 그 가야를 네. 빼고 네. 삼국만 했다는 것이
네.
일련의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큰 그 공덕 중에 하나가요.
예.
바로 이 그 가야의 역사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아. 예, 다른 사료에 없어요. 이만큼 풍부하게.
네. 자, 여러분들 삼국유사가 좀 부족한 듯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고은기 교수님이 아주 삼국유사를 짱짱하게 또 재밌게 엑기스만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한 주 더 할까?
그거 저 구본영 선생님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면 글쎄, 해보세요, 선생님.
우리 피드가 안 된다.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이주일이 이 삼국유사랑 삼국사기랑 헛갈리셨다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신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고은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은 삼국유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다 고전 감상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좀 소감을 올려주세요. 저희가 좀 추첨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이라는 주제로 읽어보는 고전. 여기까지 삼국유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 10벌건 책입니다.
예?
가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아, 히라빈 조르바. 네. 자, 진짜 기대됩니다. 아, 주말에 후다닥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조르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 청년답다는 것은 높은 것을 향한 동경,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감격, 심원한 것에 대한 매혹, 영혼을 울리는 것에 의한 눈물을 갖는 일이다. 속세를 살아나가는 기교는 속세에 닳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다. 청년이 청년다울 때의 모습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곧고 단순한 것이다.
일본의 학자 가와이 에이지로의 청년은 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언제 젊어지는가? 배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배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더듬거리고 뒤뚱거리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바로 이것이 젊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V라인 마스크팩,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읽는 시간, 공연 전시 선물도 있네요. 알츠하이머 초기 판단을 받은 엄마와 노처녀 딸의 코믹한 감동 스토리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 쇼. 가을을 맞아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문제가 수로왕이 세운 가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문제였는데 1번이 가락국기, 2번이 가야국기. 정답은 선생님?
우리 저기 막 가시려고 오르는 고은규 선생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답을 힌트를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
아니 왜 매일 선생님 가시는 분을 그렇게 못 가게
안 가시고 저기
교수님 그러면 오늘 정답이 뭡니까?
약간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야국기라고 쓰신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죠. 아쉽게도 가락국기였습니다.
아, 가락국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김수로 왕이 세운 가야국의 역사 기록책 가락국기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 다운받아서 저희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낭독해 주신 북내리아트 백운철 씨.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선생님 준비된 책이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가슴을 꽉 채워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뿌듯할까요?
아, 뜨겁습니다. 아,
가슴이 더 부풉니다. 자,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